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 4장 6절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도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 한 80, 90, 뭐 그때까지의 어떠한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제 창업을 하셨습니다. 이 개업이 아니라 창업이야, 창업.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를 이제 오픈하셨어요. 특허까지 내셨어요. 미국에 특허를 내시고 또 한국에 특허를 내가지고 이제 본인이 견본을 만들어서 샘플을 만들어서 그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특허를 다 받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물건을 이제 홍보하려면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요즘은 중국하고 미국이 가깝지 않으니까 또 물건이 들어오는 것도 힘드니까 베트남 뭐 그쪽까지 해가지고 이제 출장을 가신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내일 모레면 90입니다. 90. 90인데 지금 아주 뭐 새로운 것을 창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도행전 그 2장에 있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개업예배라고 하지만 창업예배인데 어떠한 말씀을 할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새벽에 이 사도행전 그 2장에 있는 그 말씀이 딱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꿈을 꾼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꿈을 가져라 그래요. 젊은이들에게 꿈을 가져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가지라는 건 뭐예요? 너의 인생이 아주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제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뭐 은퇴하시면은 빠른 분들은 60대 중반에 은퇴하시기도 하고 뭐 70대 되시면 다 은퇴하시는데 대부분 어떠한 마음을 가십니까? 내가 은퇴해 있으니까 내가 이제 황혼이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있다 가야지 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이렇게 딱 읽고 또 주석들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언하고 환성하고 꿈을 꾼다는 것이 나이하고 상관없이 성령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젊은 사람들 과정 가운데도 내 형편과 상황이 아 나는 꿈을 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은 무엇을 위한 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러한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리해서는 안 되죠. 제가 오늘 좀 여러 곳을 심방했어요. 우리 병원에도 심방했고 갑자기 결석 신장에 그 돌 같은 게 이게 발견되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좀 커서 수술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이게 염증 비슷하게 돼가지고 수술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막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머전시 룸에서 아주 스페셜 케어를 받으면서 이제 계시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이틀 전에 갔을 때는 완전히 정말 이거 어떡하나 너무 열이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또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는 열이 많이 내려서 갔더니 이제 대화하시고 또 기도하는데 이제는 아멘 아멘 하면서 대답하실 정도로 이제 좀 많이 회복되셨어요. 또 한 분은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이제 소변 대변을 이렇게 옆으로 빼내는 그 수술을 하시려다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수술을 하지 않게 되시고 호스피스 그런 병동 비슷한 곳에 가 계세요. 갔더니 추우신지 이렇게 옷을 탁, 그러니까 이불을 탁 이렇게 껴안고 가만히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딱 갔더니 이제 좀 몸이 불편, 누워 있으니까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쑤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몸을 이렇게 좀 목이랑 어깨랑 등이랑 그 다음에 발목이랑 발바닥을 갖다가 제가 한 10분 정도 계속 주물러 드렸어요. 그랬더니 눈만 꽉 가시고 계시다가 눈을 딱 뜨더라고요. 누군가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잘 저가 무슨 마스크를 쓰고 있기도 했지만 잘 못 알아보시면서 넥 그러셔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목이 좀 이렇게 불편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나오는데 참 그렇죠.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기도를 듣는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그게 정말 진심으로 와닿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잘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 이제 다른 그 양로원을 방문했는데 이 양로원이지만 이제 이분은 이제 좀 회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회복을 기대하는 건데 갔더니 오히려 그냥 피부도 더 환하고 깨끗하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이제 점점 뭐라 그럴까 누워 계시고 좀 넘어져서 이렇게 뼈가 좀 약해지고 하시면서 잘 걷지 못하고 좀 누워 계시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제가 이렇게 손을 만지고 했는데 좀 막 근육이 확실히 좀 마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아주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 다음에 정말 기억력도 좋으시고 정말 대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제 마음이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렇게 정신이 정말 뚜렷하고 지혜롭고 다 기억하는 상황 가운데에 그렇게 조그만한 병실에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누워있고 또 누가 와서 이렇게 부축해 줄 때만 그 휠체어를 타가지고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된 모습을 보니까 또 그분 나름대로 또 제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코로나 지난 다음에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더 연로해지시고 정말 눈에 띄게 숫자적으로도 보면 눈에 띄게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많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는 그러한 시간들을 제가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동시에 제가 목사로서 더 담대하게 그렇게 특별히 병원에 있는 분들 또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 우리가 그런 어떤 열이 오르신 분 기도했을 때 열이 확 내려가고 또 이제 다시 좀 잘 회복되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런 분도 있지만 점점 이제는 그곳이 마지막이고 내가 버티는 데까지 버티는 것이지만 음식도 잘 못 먹고 또 안 주고 하니까 이제 정말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 저 상태로 있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양로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서 보면은 그래요. 솔직히 막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상황적으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 케어해 주지도 않잖아요. 해주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힘들어요. 우리 한 분 어머니가, 저랑 잘 아는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시고 관리 몸이 이렇게 힘드니까 집에서 돌봐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한국을 가셨어요. 한국에 또 식구들도 있고 있으니까 이제 한국 가서 양로원을 가신다고 갔는데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오시기로 했어요. 그냥 막상 가보니까 그래도 여기는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또 교회도 같이 가면은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데 한국 가서 좀 있어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뭐 이 정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기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어머니가 또 원하시는 대로 이제 비행기도 끊어드리고 그래서 갈 때는 어떻게든지 또 편하게 가시려고 해가지고 1등석으로 꺼내서 보내드려 갔더니 어머니가 내가 한국 올 때 1등석 타고 오니까 참 좋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도 1등석으로 끊으라 이제 그런 거죠. 왜냐면 여러분 1등석이 상당히 큰 돈이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원하니까 효자하고 효봉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참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혼자 뭐 아직 뭐 하나님이 또 건강도 주시고 뭐 제 아내하고 제가 지금 80, 90까지 얘기하고 또 엊그제도 가서 90 되신 우리 집사님 창업하는 것을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그런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려고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런 확신을 가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 존 라일의 그 성결, 또 다른 책은 있고 똑같은 제목이지만 거룩이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되기도 했었는데 이 성결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영적인 여정에 대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몇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7단계니까 아직 좀 남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매일매일 매주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어디까지가 왔는지를 좀 설명을 하면서 가야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했어요? 영적인 어떠한 그 여정, 그리고 우리가 가는 것은 성결이잖아요. 이 거룩함을 향해 가는 영적인 첫걸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죄,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야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2장과 3장에서 무엇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냐면 성화와 성결, 이 거룩에 대한 것을 함께 나왔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었고 죄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알아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참 죄인인 나를 아무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셨는데 이제 내가 평생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이게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그리고 이 성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이러한 성화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거룩이에요. 죄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그렇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한 걸음씩 그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뭐 내가 몇 명을 전도했다 뭐 그런 것도 열매일 수 있지만 내가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거룩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선한 싸움,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여정에 대한 거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면 믿음의 삶을 살면 아무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려고 할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어떠한 그 약점들, 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약점들이 오히려 큰 것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조그만한 것들이 막 나를 치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와, 이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영적인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싸운다는 것이 막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 또 이런 과정 가운데에 만들어지는 게 뭐냐? 오늘 말씀 7장의 확신이에요, 확신. 이 확신. 이 확신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짧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책을 보면 확신을 이야기할 때에 좀 구별하는 거 있어요. 뭐가 있냐면 구원을 얻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조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의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 이거 뭐예요?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멘.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겠어요? 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이게 혼란스러운. 근데 이제 여기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 또 아니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막 엄청난 비바람, 폭풍과 와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도 근심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매일 발발발 떨면서 그냥 온갖 근심과 걱정을 막 두려워하면서 막 온갖 걱정과 근심을 다 짊어지고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믿음이 뿌리라면 확신은 꽃이라는 거예요. 뿌리도 중요하지만 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뿌리가 없으면 꽃은 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중요한데 꽃을 피는 사람이, 꽃을 피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하여튼 꽃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원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때는, 구원을 얻는 데에는 조그만한 흔들리는 막 두려워하는 것일지라도 믿음이라면 작은 것일지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충분해요. 십자가 위에 강도처럼. 예수님의 그 옷을 만진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나아갈 때는 솔직히 두려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 그 순간에 또 믿자야 본전이니까 하는 마음도 솔직히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지만 고백했을 때에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받아주셨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천국을 향할 가는 데에 비를 맞게 되고 폭풍우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데 그 폭풍우와 그 어떠한 그 비바람이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 가운데 성장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제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천국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확신은 평안하고 행복하게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난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천국에는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기쁘고 즐겁게 천국을 들어가요. 삶을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진짜 많은데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게 참 그런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제가 잊어먹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아주 평소에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분이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가정을 잘 알아요. 그 손자들을 알아요.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여기서 만났을 때 참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만났지만 그 가족을 잘 아니까.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임종을 했을 때에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제가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정말 죽음이 가까운 그 순간에 죽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오래된 이야기인데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런 생각해요. 혹시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저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나는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솔직히 좀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게 근육이 마르는 병이 있어요. 근육이 마른다는 건 어떠냐면 심장 뛰는 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몸이 약해지니까 이분이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딱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아주 좀 그 호스피스 병동이 아주 좋은 것이었어요.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이 딱 옆에 와가지고 하프를 연주해줘요. 나는 한국분이 이렇게 그 호스피스 병동 들어갔는데 그렇게 막 하프를 연주해주고 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그냥 음악을 이렇게 계속 연주하는 거예요. 라이브로.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제가 딱 갔더니 아 목사님 오셨네?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예, 그 간호사가 이제 얘기하는데 한 시간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심장이 멈출 그 근육이 멈출 그게 한 시간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제가 그런 분 또 처음 봤어요. 딸이 있는데 딸한테 그 뭐라 그럴까 계속 딸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그렇게까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확인하고 딱 떠나왔는데 한 시간도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분은 편안하게 가시고 어떤 분은 수용하고 소리치고 막 거부하다가 가요.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막 소리친다고, 내가 거부한다고, 그 멈출 수 있어요? 멈출 수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 마음속에 솔직히 좀 그런 두려움이 좀 있어요. 아, 이 확신이 좀 없는 걸까요? 근데 그냥 천국에 대한 의심은 아니지만, 천국에 대한 것은 의심하지 않아요. 제가 뭐 목사 이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의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냥 좀 두려움은 있어요. 뭐 우리 애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우리 아버님 나이를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한 30년쯤 지나면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나이가 되었을 때 제 우리 아이들은 제 나이는 아니에요. 더 어려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하다가, 너희들 30년 뒤에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 결혼을 했을까? 애는 몇 명일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야,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애들 생각하니까. 다 컸는데도, 그죠? 그러한 좀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다 있어요. 믿음이 없진 않아요. 그리고 정말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천국은 다 가요. 하지만 그 받은 선물을,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존 라일의 그 책을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처럼 이런 좀 생각이 있다, 좀 뭐라 그럴까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간절하게 그 확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이유 중에,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구한다는 게 뭐냐면, 단순히 내가 마음 편하고자 뭐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확신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랑 상관없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확신을 가지고, 뭐 무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할 때는, 꿈을 꾸기에는 뭐 나이, 재물, 건강, 뭐 여러 가지가 막 너무나 많으니까 막 두렵죠.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나은 것과 같은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병이 나았으면 좋겠죠. 하지만 낫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에서 하면 건강한 삶을 못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던 사람이, 병이 하나도 없고 약을 하나도 안 먹는 사람이 갑자기 조그만한 병이 걸리면, 갑자기 의사가 뭐 콜레스테롤 약 조그만한 것이라도, 혈압약 조그만한 것이라도, 당뇨약 조금이라도 이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약을 30개 먹으면서도 잘만 살아가고 있는데 약 하나 때문에 완전히 마음이 그냥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약을 안 먹으면 좋겠지만, 건강을 잃지 않으면 좋겠지만, 확신이 있으면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이야기하냐면 존 라일도 그렇지만 이 확신이 더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거예요.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도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구원은 받고 천국은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 은혜, 능력들을 충분히 사용하고 해피하게, 행복하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매일 불안해요. 매일매일 말만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봉사를 하긴 하지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뭐 금요 예배 나와라. 새벽 예배 나와라. 주일 예배 나와라. 솔직히 여러분 그 억지로 나오라고 하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마음에 어떠한 결단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확신이 중요한데 무엇이 이 확신을 가로막고 있느냐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칭의, 의롭게 해주신 것에 대한 오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냥 나는 십자가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상황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말이 딱 문자적으로 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떠한 내 행위, 영적인 상태하고 상관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바라보는 것 자체도 나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겠지만 동시에 내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바라보느냐, 어떻게 살아가면서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그냥 단순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뭐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구원 받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또 우리에게 어떠한 방해, 영적인 나태함을 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그 영적인 나태함이 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그 삶, 확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바람 피우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죠. 정상이 아니에요. 마치 정상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정상이 아니에요. 남의 돈을 훔치면서 안 훔치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까? 결코 정상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거예요. 이 죄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거룩함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면 나의 잘못이, 내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게 하세요. 찔림 있게 해요. 그런데 그 찔림을 거부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에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3,000명이 하루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의 설교가 딱 들려질 때 그들이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찔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냈을 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집니다.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육적인 믿음의 삶도 중요한데,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육적인 삶에 대한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어떻게 되냐? 모순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교회에 왔을 때하고 집에 있을 때하고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순된 삶이 확신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순된 삶이 확신을 방해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의심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지고 있는데 벌 안 받네? 어이,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관두시네? 아, 이게 지금 어떤 하나님의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게 완전히 착각을 해가지고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최고인 줄 알고 더 막 죄를 짓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사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주일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아수르 왕, 바벨론 왕, 애굽 왕, 북이스라엘 왕, 유다의 왕 다 교만해요. 그리고 교만하다고 보면은 그 교만이 결국 누구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냐면 뺏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가장 큰 대적이 누구였냐면 황제 숭배였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그래서 우리 뭐 터키 성지순례 가서 보면은 여러분 그 제일 화려한 그 신전들의 흔적이 뭔지 아세요? 다 황제를 숭배했던 신전들의 흔적이에요. 애굽 왕 바로만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들도 내가 바로 신이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만이 극에 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중요하고 이 확신은 결국 우리를 진짜 진실로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일곱 번째 단계까지 왔는데 이 과정 가운데 이 확신이 아무런 공로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내가 지불하는 대가는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확신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한국 드라마 중에 어떤 드라마가 있냐면은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뭐 짧게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하도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회사를 그냥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때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복권이 당첨됐어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많으니까 그냥 바로 때려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 사람이 그래도 이제 언젠가는 내가 언제든지 간들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장 생활이 돈의 여유가 있고 언제든지 간들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지금. 더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관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좀 불의를 보고 좀 잘못되는 거면은 할 말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언제든지 관둘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새롭게 보는 거예요. 뭐 이것이 이 비유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귀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뭐 귀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하나도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더 큰 거, 더 분명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예전 같으면 그 말 한마디에 막 내가 화가 나고 그냥 가서 어떻게든지 싸워가지고 끝장을 보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가서롭고 그 다음에는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사랑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요, 그 지금 그 국회 청문회 하는데 어떤 그 흑인이 나와서 킹,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어떤 그 후손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막 네가 문제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딱 그분이 대답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당신은 마치 나를 그 뭐 킹, 그 마틴 루터 킹 집안에 그 뭐 양자로 들어간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마틴 루터 킹 집안에 한마디로 정통 후손이다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한다. 딱 그 말만 하더라고요. 상대방은 정말 많은 모독을 했는데, 나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아마 조카였던 것 같아요. 정통 후손이고, 당신이 말하는 거 가짜다 이거지, 한마디로. 왜냐하면 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딱 뭐 다른 말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딱 얘기하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이것을 믿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